역사 고전 강의 10번째 녹음입니다. 지난번 9번째 녹음에서는 제6강의 전반부를 이야기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었고 아티케 지방으로 라케다이몬군이 침입을 했죠. 아티케 지방의 농민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약탈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땅을 지키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된 것이죠. 사실 그런 고통을 글쎄요. 역사의 큰 흐름에서 보면은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찮아 보이는 잔물결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그래서 아마 페리클레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 버티는 전략을 세워서 가면 된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고난과 또는 쓰라림과 이런 것을 다 고려하면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걸 고려하게 되면 전쟁이라고 하는 건 애초에 시작조차 못하죠. 아테나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건 그것대로 따로 생각해 보기로 하고 또 역사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굴러가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그냥 밟고 가는 거니까 99페이지에 보면 페리클레스의 전략은 이론적으로는 훌륭했습니다. 아티케 반도의 농민의 생활 방식과 마음을 고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을 짐작하긴 했겠지만 객관적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페리클레스의 구상이 괜찮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안이었다. 이런 평가들을 하게 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스파르테하고 그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페리클레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궁리를 했겠죠. 그런데 그 구상이 결정적으로 무너져버리겠네. 페리클레스의 구상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사태. 이런 것들, 여기에 지금 100페이지에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사태라는 말을 제가 여기 써놨는데 이런 것들이 역사에서는 모르죠. 그때는 그걸 당하고 있던 당시에는 모르는데 지내놓고 봐야 그게 결정적인 거였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역사에게 뭐 도덕적으로 선하, 도덕적으로 악한 이걸 말할 수는 없고 그거는 좀 우리의 인지 능력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별할 수 있는 원인과 결과를 판별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있을 때야 그런 게 판단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요즘에 시학 강독을 하면서 새삼스럽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논의를 읽어보면서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건데요. 아,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도덕적으로 선하다, 도덕적으로 악하다, 이런 것들은 그걸 참 분별해내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섣불리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와 비슷한 사람, 우리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 우리보다 탁월한 사람. 그런데 그 탁월함이라고 하는 게 도덕적인 탁월함은 아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한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수집 가능한데 그 안에서도 그게 드라마의 주인공의 어떤 행동 이걸 또 에 대해서도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부도덕하게 살아도 된다 그런 것을 그것에 근거해서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책을 계속 읽어보면요. 과연 이 사람들의 이런 행위를 어디까지 소급해서 원인을 끄집어다가 참 판단할 수 있는가가 어려워요. 예전에는 역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설명하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일단 미래의 교훈을 얻기 위한 것. 정말 낡은 역사 개념이죠. 낡은 개념이에요. 지금 제 또래뿐만 아니라 저보다 연배가 아래인 사람들도 중고등학교 때 공부 좀 잘한 사람들은 그것으로서 성공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 그런 지식, 이걸 소중하게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낡아버린 것들 많습니다. 역사,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역사를 보면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세계사 시간에 배운 역사 개념, 지금 그냥 고정된 하나의 사실들 있잖아요. 뭐 1592년 임진왜란, 이거 말고는 정말 그런 것들 말고는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싹 바꾸지 않으면 안 돼. 역사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과거의 사태를 설명하고 앞날을 예측하고 또는 교훈을 얻게 해주는 하나의 그 학문적인 활동,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그거 역사란 그거다라고 말하면 딱 틀린 규정이죠. 설명, 과거를 설명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이 어디이고 그것에 설사 뭔가 원인을 찾아냈다 해도 그것에 의해서 파급되어 나온 그 귀결, 결과가 무엇인지를, 어디까지를 그 결과로 잡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끝없이 이어지는, 영어 단어를 표현해보면 successive한, successive인가요? 네, 그런 successive, 계기적인 계기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페리클레스라고 그걸 알았겠습니까? 전쟁 2년째 아테나의 역병이 돌았던 것, 요것이 바로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사태죠. 역병이 창궐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리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 역병이라는 것을 어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도 벌써 1년 반이 넘어갔죠. 코로나 이 사태로 많은 것이 달라져 버렸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 정말 느낍니다. 저처럼 사회적인 어떤 관계가 거의 없고 그냥 예전에는 그냥 나 혼자 산다 그런 분위기, 나 혼자 자급자족하면서 산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역시 이 사태를 겪으면서 내가 그냥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이 사회의 일원이라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럴 정도인데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대인 접촉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 어떠할까?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 없는데 섣불리 뭐라고 일반화해서 말할 수 없죠. 역병이라는 게 그렇게. 아테나이에서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그 심성지도, 심소심지도를, 마인드 맵을 바꾸게 되었다는 거죠. 도널드 케이거는 그 페리클레스의 계획이 근본적으로 신뢰받지 못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장에서의 용기를 가장 높은 이라빈의 덕목으로 삼는 영국적 전통을 송두리째 무시했고, 그 다음에 약탈을 허용한다는 것은 정말로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였다.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에 그런 어떤 응어리가 있는 상황에서 역병이 덮쳤던 것이고, 그런 경우에 이제 사람들의 미움이 응어리져서 페리클레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앞선 사람이 클레온이죠. 클레온은 귀족은 아니지만 부유한 자로서 전통적인 부의 원천인 토지가 아니라 무역과 제조업을 통해 부를 쌓은 인물이었다. 사실 페리클레스는 전통적인 토지 귀족이었지만 프루타르코스가 쓴 생애들의 비교, 영웅전이라고 알려진 생애들의 비교 이런 데를 보면 그래도 민주파인 척했다라는 얘기를 해놔요. 그래서 출신 계급은 클레온과 페리클레스가 무역과 제조업을 통해 부를 쌓은 인물과 토지 귀족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다르다 해도 기본적으로 페리클레스하고 클레온은 민주파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출신 계급이 다르다 해도 페리클레스는 민주파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 지점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101페이지에 귀족은 아니지만 부유한 자로서 전통적인 부의 원천인 토지가 아니라 무역과 제조업을 통해서 부를 쌓은 인물이었다. 그 클레온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럼 페리클레스하고 클레온하고는 정치적인 지향은 달랐느냐?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남겨놓은 평전이나 또 당장 클레온의 정책과 페리클레스의 정책을 보면 클레온이 죽은 다음에 페리클레스가 죽은 다음에 클레온이 그 정책을 이어받았는데 그 정책의 그 방향을 보건대 두 사람의 정책적인 지향은 같았습니다. 출신이 달랐다는 것, 그런 차이가 있죠. 첫 해가 지나서 전몰자 추도연설이, 페리클레스의 전몰자 추도연설이 시작이 됩니다. 페리클레스의 전몰자 추도연설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분석이 있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헬라스어로 되어 있는 이걸 가지고 뭐 엄청나게 대단한 분석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대체로 하나의 그 정치 체제에 관한 이데올로기들, 이런 것들이 갖추어야 할 연설이라고 하는 건 유명한 지도자의 연설 또는 그 체제의 지도를 하는 체제에 앞장서서 지도하는 사람의 연설은 결국 그 체제의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그 몇 가지 그 생각의 틀에 따라서 판단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연설이 에피타피오스 로고스라고 하는 장례식 연설이라고 하는 거죠. 되게 추도 연설이라고 하면 되겠는데 에피타피오스 그러면 이제 장례식이니까 에피탑이라는 말 있잖아요. 에피탑. 그 묘비죠. 묘비. 에피탑. 거기서 나온 히라보들입니다. 히라보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네. 아테나의 자부심과 생활 방식부터 말한다. 이런 것부터 말하게 돼 있죠. 장례식 연설로, 그러니까 이런 에피타피오스 로고스의 형식으로 유명한 게 바로 그 에이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어드레스죠. 게티스버그 그 추도 연설이죠. 그거는 이제 페리클레스의 것보다는 짧지만 그래도 그것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 내용은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테나의 자부심과 생활 방식부터 얘기한다. 원래는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어떤 그런 조상들의 위협을 찬양하는 말부터 하는데 페리클레스 연설은 그게 조금 모자란다고 하는 그런 결함이랄까요? 그런 걸 가지고 있죠. 그것을 먼저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거기 페리클레스 연설의 내용을 읽고 이렇구나. 이건 그 정도로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103페이지에서 버나드 만행의 선거는 민주적인가? 라는 책하고 코린 쿨레 고대 그리스의 의사소통이라는 책을 소개했는데 두 권 다 좋은 책이에요. 버나드 만행의 책, 또 코린 쿨레의 책, 이 둘 다 그 분야에서는 거의 표준적인 도서로 알려져 있고 시일이 지나도 요 책들은 뭐 낡아버린 사회학 책인데도 낡아버리지 않은 네. 낡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책이에요. 버나드 만행 책은 특히나 그렇고 코린 쿨레 책은 근데 구하기가 좀 어려워. 이게 지금 아마 품절인지 절판인지 나온 지가 1999년이죠. 코린 쿨레의 책을 이렇게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여전히 괜찮은 고대 그리스의 의사소통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매체에 관한 책이죠. 매체.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회과학 책이면서도 새로운 데이터, 고대 그리스의 의사소통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잘 읽어, 유념해서 읽을 만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구하기가 어려우면 유사한 책을 살펴봐서 하면 되겠는데, 저도 아무리 이걸 대체할 만한 책을 찾아봐도 그렇게 잘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보 기술의 역사 이런 책들을 보면 좀 이 정도까지 상세하게 히랍 세계에 대해서만 쭉 나와 있지는 않고 그래요. 자, 페리클레스가 연설한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널리 알려진 부분이 우리 도시 전체가 헬라스의 학교입니다 라고 말한 부분이죠. 히랍 세계의 삶의 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명의 표준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근데 문명의 표준이라는 것은 지네가 정하는 것이죠. 남들이 알아주질 않고. 당시 아테나의 사람들에 대한, 그 당시에 히랍 세계의 그 평판을 보면 굉장히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아테나의 사람들은.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요거는 지나친, 자화자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지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페리클레스의 이런 얘기는.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넘어 104페이지 맨 위에 문화적 자부심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좀 무너졌을 때, 이게 무너졌을 때 그들이 가지게 될 그런 심리적인 피폐함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그랬겠죠. 심했겠죠. 자, 이때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아무리 페리클레스가 이렇게 공동체의 미덕 이런 걸 얘기한다 해도 이때는 나라라고 하는 것, 국가기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따로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때죠. 그 105페이지에 보면 폴리스에 대한 시민들의 소속감은 굉장한 것으로 보였고 폴리스의 구성원으로 혼인일체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애국심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자기가 태어난 곳, 나의 것에 대한 거의 자연적 본능에 근거한 그런 소속감이랄까요?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날 가족이 정말 끔찍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화해서 말하는 건 어렵습니다만은 대체로 그런 것을 이제 혈연 공동체라고 얘기하잖아요. 혈연이 징그러운 사람들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뭔 소리야 할지 모르지만 대체로 봐서 테니스라는 사람이 규정에는 게젤샤프트, 게마인샤프트 그러잖아요. 공동사회, 이익사회 그럴 때 그 혈연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냥 어쩌겠어 그런 사회 그런 것으로 그 객관화해서 낯선 것으로 국가를 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아직은 속한 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고정강의 제6강은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고 다음에는 제7강 아테나의 역병. 역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병과 제7강 역병과 그 뒤에 벌어지는 이제 대량 살육의 추악한 전쟁으로 나아가는 과정 요것을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옥스퍼드 세계사 제2장을 마무리를 좀 하겠어요. 마무리를 하는데 내용이 좀 많으니까 조금 속도가 빠르다고. 지난번에 얘기한 게 빙하시대의 예술이었어요. 그리고 빙하시대의 예술로부터 영혼세계라고 하는 것이 추론되어 나오는데 영혼세계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그 좀 꼭지점에 이르는 절정에 이르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내세라고 하는 개념이죠. 내세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내세 개념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유적은 네안데르탈인 그러니까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매장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옥스퍼드 세계사 92페이지, 93페이지, 93페이지가 아주 인상적인 그 유골 발굴지 사진 있죠. 을의 태아 자세를 웅크린 유골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죽은 성인이 죽었는데도 태아 자세로 이걸 웅크리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네안데르탈인 매장지들의 특색인데 여기서 이제 섣불리 이렇게 그 어떤 관념으로 넘어갈 수 없는 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매장지의 특성이 있다 해도 그것으로부터 어떤 추상적인 관념으로 넘어가기가 좀 어렵죠. 지금 옥스퍼드 세계사 제2장에 지금 내세 관념, 뭐, 영혼, 예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룰 때, 이 전체를 읽을 때, 저자의 논의에서 좀 유심히 봐야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요. 유적지에서 출토된 물질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것과 같은 그런 매장지에 웅크린, 태아처럼 웅크린 자세로 매장된 성인이라든가, 또는 LCBG에서 나온 메모드 엄니에 조각된 물고기라든가, 네. 보석을 화려하게 두른 유골이 놓여있는 러시아 순기르 매장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는 사향소 조각. 이게 이제 유적지에서 출토되는 또는 발견된 물질적 증거들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이제 물질이죠, 물질. 유형의 증거들인데,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만들어낸 또는 그런 유물을 남긴 집단이 어떤 관행을 가지고 있었는가, 또는 어떤 규범 속에서 살았는가, 그들의 영혼에 관한 개념이 있었는가, 또는 예언자나 세습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있었는가 하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추상적인 생각들이죠. 추상적인 거잖아요. 추상적인 거. 그거 두 개가 필연적으로 꼭 이것이 발견되면 이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죠. 그걸 연결하는 추론이 요 책에 계속, 요 책 전체가 아니라 제 2장에 있어요. 어쩌면 역사라고 하는 게 그 지점에서 거대한 사기가 될 수 있고 탄탄한 추론에 근거한 서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결정적인 지점이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내 눈으로 틀림없이 봤어 라고 말하고 자기가 그걸 얘기해도 나중에 보면 틀림없이 본 건 맞아. 그런데 자기가 설명한 건 틀렸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질적 증거와 추상적인 제도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추론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봐야 해요. 그것을 표현하는 문장들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94페이지에 보면 딱 중간쯤에 의례에 따른 매장은 오늘날의 문화들도 여전히 규정하기 어려워하는 삶과 죽음 개념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치르면서, 의례를 치르면서 매장을 한 건 사실인데, 과연 그게 이 사람들에게 산자와 죽은 자에 관한 개념적 차이가 있었느냐, 또 삶과 죽음의 개념이 있었느냐, 그런 것을 보여주는 정말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2장의 필자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딱 뭐랄까요? 확정적으로 말하는 부분들이 좀 적어요. 예. 94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최초의 장례는 삶을 축성했다. 곧 삶이란 경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이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사람이 내린었던 것은 장례식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건 요거다 이거죠.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경외할 가치가 있는 거다. 그랬구나. 죽은 자를 애도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거 먼저 살아있음에 대한 어떤 그거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게 있는데 95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장례를 치른다 해도 그것이 꼭 내세를 믿는다는 증거는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장례식이 있었다 해도 내세를 믿는다는 증거는 아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장례식을 치르죠.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아무런 의례가 없이 내세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그냥 매장하거나 화장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세를 믿는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장례식을 치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러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내세를 아유 죽으면 끝이야 육신의 덩어리일 뿐이지 이제 싸늘이 식은 육신의 덩어리일 뿐이지 라고 말하고 끝내고 많은 사람도 있지만 어휴 죽어서 좋은 곳에 가셨을 거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다른 형태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세거든요. 내세가 뭐냐 이러면 사람이 지금 현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지금 이 세상, 이 디스 월드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that world, 저 세상에서는 저 세상으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세상, 저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다음 세상이라는 거,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표현하잖아요.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95페이지 둘째 문단에 보면 그 문단 전체가 참 의문인 거예요. 이제 저자도 필자도 사자, 죽은 자의 생존 가능성이라는 관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신체가 끊임없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체성이 계속 이어진다고 느낀다. 사춘기나 폐경기, 트라우마적 부상 같은 큰 변화를 겪어도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쨌거나 그런 일련의 변화 중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에 지나지 않는 죽음이 꼭 소멸이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 부분에 이제 저는 네모를 쳐놨는데 이렇게 죽음이 꼭 소멸인가? 네, 죽음이 꼭 소멸인가? 제2장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역사책인가 아니면 정말 죽음을 찾아서 그런 책인가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좀 울컥하고 좀 그러죠. 내세관념은 그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데 거기 그 다음에 초기 무덤들의 부장품은 내세가 현세의 연장일 것임을 함축하고 영혼의 생존보다 지위의 생존을 확인해 준다 그랬어요. 이게 함축이라는 말은 확인한다는 건 아니에요. 내세가 그러니까 저 세상이 이 세상의 연장일 거라는 걸 그냥 좀 암시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데 그 무덤에 들어있는 부장품은 아주 부장품으로부터 우리가 아주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무덤에 묻힌 사람이 살아있을 때 지위가 높았다는 건 틀림없이 알아준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그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말은 표현은 그 생존 영혼의 생존보다 지위의 생존. 이거 참 대꾸로 표현되어 있는 게 재미있죠. 영어 책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번역이 잘 됐으니까 그런 생각은 안 드는 어역인 것 같아서가 아니라 영혼의 생존보단 지위의 생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서바이벌인가? 예, 참 단어 실력 형편없죠. 생존에서 서바이벌밖에 생각 못해. 분명히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지위가 분명히 그러면 그게 그 얘기가 바로 이어지는 섹션하고 연결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이 그런 부장품을 묻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회가 뭐예요? 분화된 사회죠. 96페이지에 분화된 사회, 즉 서열과 유한 계급이 있는 사회. 그 사회 외부에서는 예술을 생산할 수 없었다. 이거를 좀 긍정문으로 만들면 분화된 사회, 즉 서열과 유한 계급이 있는 사회에서만 예술을 생산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 분화된 사회, 즉 서열과 유한 계급이 있는 사회, 거기다 네모를 치고 그 위다 선을 쭉 긋고 예술 생산의 공동체적 토대라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예술 생산의 공동체적 토대. 예술을 생산하려면 그 밑에서 여섯째 줄에 있는 것처럼 특권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권층. 딱 예술 생산의 공동체적 토대가 뭐냐. 특권층이 있어야 되고 또 97페이지 맨 밑에 있는 것처럼 귀한 품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먼 거리를 통해 거래되었다. 귀한 품목은 먼 거리를 통해 거래되었다. 이게 원거리 교역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예술품이 생산되려면. 그다음에 그 특권층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예술품을 생산해라 이렇게 말하려면 명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 명령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돼요? 권력이 있어야 되겠죠. 98페이지 잔치와 권력이라고 하는 조그만 제목이 있고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지도력, 폭넓은 질서관념, 그리고 빙하시대 정치경제라고 부를 만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지도력, 폭넓은 질서관념, 그리고 빙하시대 정치권력 여기라고 부를 만한 것. 이렇게 딱 그 부분만. 그런 것들이 지금 예술 부장품이라는 것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와요. 그렇게 중간으로 읽다가 중간 밑에로 내려오면 초기 농경사회와 목축사회에서 잔치는 그랬죠. 그 잔치라는 것이 있어. 잔치는 군장이 공동체 내에서 잉여 생산물을 분배를 감독하는 방법이었는데 여기 벌써 그 잔치를 벌이는 주체가 누구예요? 군장. 그러면 99페이지 중간쯤에 무엇을 위해 그런 잔치를 벌였을까? 질문이 나오잖아. 그죠? 질문이 나오는데 답이 딱 안 떨어져요. 아까도 얘기했지. 잔치라는 거, 잔치를 벌이는 흔적은 있어. 그런데 그 잔치를 왜 벌였을까? 첫째 그 예상하는 이유는 상징적 또는 마술적 의리일 수도 있고 카니발이라고 하는 거 그러잖아요. 또 실용적인 이유. 예, 상징적 또는 마술적 의뢰 밑줄 치고 실용적인 이유들 밑줄 치고 그리고 예컨대가 이제 실용적인 이유겠죠. 그 두 줄 내려오면 현대 수렵 채집 집단들의 사태에서 유추하자면 그래서 그 유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잔치라고 하는 잔치를 벌인 흔적이 있어. 물질적인 증거들이 있어. 근데 그걸 왜 버렸는지, 왜 잔치를 버렸을까는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발견되는 현대 수렵 채집 집단의 사례로부터 유추를 해본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밑에, 유추라는 말 밑에 있는 거는 확신은 아니에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확실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해둘 수 있는 거는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거를 이끄는 누군가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겠느냐? 지금 계속 아까 부장품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 어디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지도부까지 오는 거죠. 지도부 권력. 지도부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지도부 밑에 줄에 보면 위협과 폭력으로 통치를 가능하게. 하나가 1번이 위협과 폭력이에요. 그런데 동굴벽 역할을 보니까 아 이제 또 동굴벽 역할이라고 하는 그 유적지에서 또 뭔가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정치적 혁명이 일어나 권위를 부여하고 군장을 선택하는 방식이 다양해졌음을 추론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협과 폭력만이 아니라 넘겨보면 그 100페이지에 샤먼이라고 하는 거 바로 위에 정치적 사유, 새로운 종류의 정치적 사유. 새로운 형태의 지도력 이게 나왔는데 그게 뭐냐? 샤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종류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인데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영혼 세계를 현재로 존재하는 세계로 만드는 힘에 해당하는 신령과 사자과 접촉하여 샤먼은 누구냐? 영혼과 접촉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혼과 영혼 세계, 예술과 내세 이런 것들이 지금 쭉 이어져 가는 거죠. 그게 샤먼이라는 거예요. 영혼 세계를 뭔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101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샤머니즘은 강자를 그러니까 폭력을 휘두르는 자를 선지자와 현자로 대체했고 그런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 101페이지에 있는 그 문장 전체는 전체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전체를 네모를 쳐두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결국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그 얘기가 정치적인 지도자, 예언자라고 하는 것, 그런 것으로까지 쭉 이어졌다고 하는, 요게 이제 지금 오늘, 2장에서 설명한 부분의 핵심이고, 102페이지에 보면 세습 지도자, 이렇게 돼 있는데, 세습에 관한 이런 얘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오늘날에도 이거는 세습 군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재밌는 거는 세습이라고 하는 게 합리적 기준으로 보아 지도자를 뽑는 좋은 방법이다. 104페이지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죠. 네,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밑에 생각할 시간. 이걸 보면 세습을 통해 권력의 연속성을 보장받은 전문적 특권층 엘리트는 생각할 시간이 있었다. 시간은 밑에서 둘째 줄. 일군의 변화와 다른 일군의 변화를 비교하여 변화의 간격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변화의 간격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 전문적 특권층 엘리트, 앞서서도 나왔죠. 특권층. 예. 빙하시대의 예술에서 특권층. 특권층이 누구보다도 가지고 있던 게 시간이다. 시간입니다. 이 제2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 놓은 게 105페이지 맨 밑에 상징적 의사소통, 삶과 죽음의 구별, 물질적 우주 이상의 존재, 내세로의 접근 가능성, 영혼, 만화, 어쩌면 유일신 등 빙하시대 최상의 관념들은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이미 세계를 바꿔놓았다. 아, 유일신 같은 것도 이때 나온 거군요. 참 역사책 새로 읽으니까 재미있는 거 많이 알게 되죠. 정치 지도자를 뽑는 다양한 방법들. 그런데 106페이지에 보면요. 셋째 줄에 빙하가 물러가고 사람들이 소중히 여겼던 환경이 사라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2만 년, 1만 년 전 지구온난화가 재개되었을 때. 하,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도 지구온난화. 익숙한 환경을 찾아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대로 머무르며 적응하려 노력한 사람이 있었다. 현재 우리는 익숙한 환경을 찾아 이주하기도 불가능하고 그대로 머무르며 적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죠. 그냥 한꺼번에 그냥 순식간에 재난이 닥치면 그대로 얼어붙어버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진 않겠죠. 짜잘하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네, 옥스퍼드 세계사 제2장 그리고 파트 1 빙하의 자식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